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다 들어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비유로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이 낳은 두 자식, 그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을 비교하여 종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를 대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을 받고 미혹이 되어서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복음을 왜곡하여 자기가 무엇을 행하면, 어떤 자격을 갖추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그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을 수용한 것에 대해서 너희들은 다시 종의 멍에를 메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비유를 들어서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에게 어떤 이미지를 남겨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익히 알고 있는 이스마엘과 이삭이라는 그 오랜 구약의 이야기를 이미지화해서 우리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의 반열에 있는 약속의 사람들인데 종이 되면 안 되겠다, 이스마엘처럼 그렇게 종의 자식처럼 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이제 그 다짐을 하게 하기 위하여 이런 그림을 그려 보여주는 것이죠. 저도 여러분들께 그림을 하나 그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청년들한테는 많이 설명했었던 설명인데요. 여러분, 이 세상은 그 누가 더 많이 갖느냐의 싸움을 하는 곳입니다. 더 많이 가져서 더 높아지는 곳,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그 상징을 여러분들이 하나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피라미드라는 상징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피라미드는 철저하게 이 세상의 법칙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하나의 모양입니다. 밑에 많은 돌을 깔면 깔수록 그 높이가 올라가게 되죠. 제일 꼭대기에는 돌 하나만이 있습니다. 그 제일 꼭대기에 있는 것 하나가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억압하고 조종하고 영향력을 미치고,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 한 칸이라도 더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렇게 되어 있죠. 더 많이,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들을 이겨야 되는, 그것이 이 세상의 법칙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네가 꼭지점이 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이겨야 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꼭지점이 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피라미드가, 우리는 상향식 피라미드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참된 세계는 그 피라미드가 뒤집어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꼭지점이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나를 말하자면 섬겨주시고 사랑하시고 세워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반대되는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하갈의 자녀와 사라의 자녀, 이스마엘과 이삭, 그리고 피라미드와 역피라미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우리가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면 복음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에서 목숨을 걸고 그 사역해서 열매를 얻었던 그 사도 바울의 선교지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은 모두 다 사도 바울이 내가 나은 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서 이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지였던 갈라디아 지방에서의 사역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도행전 13장 38절과 39절 말씀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과 3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사도 바울이 긴 설교를 합니다. 17절, 13장 17절부터 41절에 이르기까지 아주 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전하는데 이스라엘,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짚어 가면서 거기에서 약속된 메시아가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그 약속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구원을 성취하셨는지를 쭉 논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정리를 하고 있죠. 이 사람을 힘입어 너희가 죄사함을 얻는다. 이 사람을 힘입어 그동안 너희가 그렇게 의롭다 하심을 얻고자 노력했었던 모세의 율법을 지켜 의를 얻는 그 일에도 너희들의 노력으로 의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요청하지도 않았고 우리가 그 구원의 비밀을 안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의롭게 되려고 노력했지만 의롭게 될 수 없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성취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획득하신 의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자신이 지시고 죽으십니다. 그래서 죄값을 치르시죠. 그래서 죄사함도 의롭다 하심도 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내가 무엇을 하여 하나님께로 도달하는 그림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소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있는 데까지 찾아오셔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은혜가 주어진 것이다 라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방인 중심의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그 유대인들, 그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을 당합니다. 율법주의를 따르게 합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에서, 지난번 설교면 벌써 8주 전이라서 좀 가물가물하시겠죠. 지난주 설교에서, 지난번 설교에서, 여러분은 율법이 좋습니까? 복음이 좋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 복음이 좋다고 하지만 여러분은 누가 시키는 거 하는 게 편합니까? 아니면 알아서 사는 게 좋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시키는 게 편하다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누구나 자유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사람들은 자유가 소중하다고 말하지만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사람이 자유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는 경향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을 만나 설득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를 힘입어 죄사함을 얻고 예수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그것은 내가 잡은 것,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예수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를 증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안전을 스스로 확인할 일이, 확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예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어. 그래서 우리는 의로워.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어. 너 아직도 죄 짓잖아.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너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잖아. 그러면 불안한 겁니다. 그때 마침 예루살렘에서 이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할례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를 네 몸에 가져. 그리고 이방인들과 분리해. 그들과 어울리지 마라. 그들이 먹는 거 먹지 마라. 나를 구별해서 안식일을 지켜. 이런 요구들을 갈라디아 교회인들에게 했을 때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이 넘어가는 거죠. 왜요? 안전을 보장해 주잖아요. 내가 잘하고 있다고 확인해 주잖아요.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의도는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을 통제하고 자신들의 영향력 하에 두기 위한 목적으로 그들에게 접근한 것입니다. 여기가 바로 사도 바울이 분노하는 대목이죠. 어떤 체계를 만들어서 영향력을 미치고 그 아래 사람들을 잡아두는 그런 방식은 노예를 삼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안전을 보장하자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이 자기들에게 오롯이 책임이 주어져 있을 때에는 불안해하고 믿지 못하고 당황해하고 그러다가 할례를 받으라 그러고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고 다른 사람과 구별하여 자기를 확인하라고 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그 요구를 받은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분노를 하는 거죠. 너희들 지금 그 사람들의 영향력 아래로 들어가는 것은 종노릇 하는 대로 되돌아가는 거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그 율법주의를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을 이렇게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 두는 것, 그리고 그 사람들을 말하자면 그 통제하는 것, 이런 것은 그들이 자기를 증명받기 위한 하나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는 그 길을 따르도록 해서 내가 가는 길이 옳다고 믿는 그런 세상의 방식을 쫓고 있는 것이죠. 색깔만 종교적인 색채, 색깔만 율법이라는 색깔을 가져왔을 뿐이지 율법의 정신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의 방식에 충실한 것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 두어 자기의 위치를 상승시키는 것, 아까 설명드렸던 그런 이 세상의 방식, 피라미드 체계입니다. 이 지배체계에서 가장 유용한 통치 방식은 무엇일까요? 바로 공포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이대로 따르지 않으면 망하는 거야. 이 체계에서 네가 올바로 행동하지 않으면 너는 도태될 거야. 망할 거야. 죽을 거야. 이렇게 위협하는 것이죠. 이 방식을 가장 적나라하고 잘 사용했었던 통치자가 애굽의 바로입니다. 실제로 피라미드를 세웠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위협했고 실제로 많은 수의 사람들을 살해하기도 했었죠. 그 토마스 홉스라는 사람이 이 세계를 정의 내리기를 이 세상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의 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세상은 서로가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지배 하에 두는 그런 싸움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예전에 강력한 제국주의 체계였을 때는 왕 한 사람이 정점에 있어서 그 왕 아래 모든 제국의 시민들이 지배를 받았었지만 이제 그 어떤 제국, 제왕의 시대가 지나가고 민중의 시대가 도래하자 모든 사람이 각자 왕 노릇하기를 위해 애썼고 그래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가 된 것이죠. 이 세상은 무서운 곳입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고 어디에 있어도 안전하다라고 느낄 수 있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안전한 곳을 만들고 지키기 위해서 평생을 바치며 분투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지나온 세월을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뭐 하느라 그 세월을 다 보냈습니까? 자식 키우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낙오되지 않기 위해서 달려온 세월이 참 많지 않으십니까? 제가 그 인상 깊게 본 영화 중에 한 5년 전쯤에 상영을 했었던 범죄와의 전쟁, 나쁜 놈들 전성시대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최민식이라는 사람이 아무 힘은 없고 말하자면 떠벌이인데 그 우리나라에서 잘 통하는 그런 지연과 혈연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그 많은 사람들과의 인맥을 통해서 그 수완을 발휘해서 돈을 벌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그런 인물로 나오고 또 하정우라는 배우가 그 부산의 가장 힘센 조직의 조폭 조직의 두목으로 나옵니다. 이 둘이 의기투합을 해서 처음에는 잘 나갑니다. 이 하정우는 주목으로 힘으로 자기의 역할을 하고 최민식이라는 배우는 최민식은 그 자기가 아는 사람들을 총동원해서 인맥으로 오지랖으로 일을 해서 그렇게 일이 잘 되고 커지고 조직이 비대해집니다. 그런데 필연적으로 내가 기여한 바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자 최민식이 하정우를 배신을 하죠. 그래서 하정우가 보복을 합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대우를 당하고 이제 밀려나 있는 그 찰나에 나라에서 노태우 대통령 때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조직폭력배들을 다 잡아들이는 그런 시기가 이릅니다. 그러니까 이 최민식이 반전을 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자기는 조직폭력배에 말하자면 가담한 자이지만 그렇게 주요 인물이 아니고 정말 검사가 노리는 주요 타겟은 이 하정우니까 하정우를 배신해서 그를 감방으로 보내고 자신은 풀려납니다. 그 와중에 끊임없이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그렇지만 어떻게든 믿게 만들어서 배신을 해야 되는 이 최민식과 하정우와의 관계가 아주 그 실감나게 그려져 있습니다. 긴장감 있게 그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에 그 하정우를 감방에 보내는 그런 대목에 이르러서 이 최민식이 내가 이겼어. 내가 이겼어 이러면서 숨을 내뿜으시면서 내가 지지 않았다고 그렇게 그 되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났죠.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이 하정우는 감방에서 있었을 것이고 자기의 세력을 회복하지 못했던 것 같고 이 최민식은 자기의 아들을 잘 키워서 검사를 만듭니다. 자기 아들이 검사가 되고 결혼을 해서 손주가 나오고 그 손주가 돌잔치가 되어 있는 그 손주의 돌잔치가 이제 영화의 마지막 장면인데 그 손주를 안고 좋아하고 있는 장면에서 하정우의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형님 잘 계십니까? 얼마나 섬뜩하겠어요. 뭘 말하는 거죠? 불안한 거예요. 잘 되고 있어도 이겨도 불안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런 세상 아닙니까? 이기면 이겨서 불안하고 지면 불안한 데다가 억울하기까지 한 그런 것이 이 세상이죠. 뭐 워낙 조직폭력배의 세계를 묘사하는 바람에 과장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우리가 이해하고 이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이라고 알고 있는 것을 아주 충실하게 반영한 영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가? 힘을 갖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이기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피라미드를 세울 수밖에 없는 거죠. 누가 더 높은 피라미드를 쌓느냐 하는 싸움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는 세상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높은 자가 되는 것, 가진 자가 되는 것, 힘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전부일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사용하던 수단이 물리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이 아닐 뿐이지 사실상은 율법이라는 것을 힘을 삼아서 세상의 통치 방식을 그대로 수용하고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보기에 하나님이 이루신 복음의 세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복음의 세계와는 정반대의 세계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을 대하여 내가 너희들을 낳았지만 나는 지금 너희들에게 의혹이 있다. 너희들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있다. 너희들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묻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죠. 아까 말했다시피 피라미드를 쌓는 방식이라면 피라미드를 쌓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지점으로 만드시는 나라입니다. 가장 크신 하나님께서 친히 낮아지셔서 자기 백성들을 섬기시고 발을 닦아주시고 자신을 그들 대신해서 죽음에 내어주시는 그런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이고 그 나라를 눈에 보이게 우리 앞에 펼쳐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전도란 이 다른 세계가 실제하는 세상이라고 이 세상에 증언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 보아왔던 이 세계가 겉으로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꿈도 꾸지 못했고 알지 못했던 영광스럽고 또 따뜻하고 사랑과 섬김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한다라고 증언하는 것이 바로 전도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나라,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 그런 나라 있어. 예수님이 바로 그런 나라의 왕이셔. 그 왕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어. 그 일이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일어났어. 내가 봤어. 이렇게 전도가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 전도를 통하여 사도 바울의 증언을 통하여 믿음을 갖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로 말미암은 우리의 공로 없이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는 그 은혜의 복음을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자기 스스로를 증명하고 자기 확인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인 관계로 받아들이지 않고 어떤 시스템의 일부로 만들어버리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배 아래로 스스로를 종으로 내어 넘겨주는, 팔아 넘기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목청을 높여서 언성을 높여서 그들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너 스스로 증명할 필요가 없다. 너 스스로 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일하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체계는 사실 상향식 자기 수양이고 기본적으로 피라미드를 쌓는 방식으로 자기를 수양해서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 고양된 지위에 오르는 것이 이 세상 모든 종교의 방향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올라가는 그런 방식이라면 복음의 방식은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우리를 향하여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런 방식이죠.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이 상향식의 방법론은 철저하게 실패한 것이 확인되었다는 입장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미 창세기 1장에서 11장에 이를 때까지 그 일은 완료되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를 수 없습니다. 아무리 바벨탑을 높이 쌓아도 그것이 인간의 건축물 중에서는 이전까지 있었던 것보다 아주 높은 그런 건축물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인간이 지은 것을 보시기 위하여 내려오셔야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두면 인간의 행위가 영원히 하나님을 거스르는 쪽으로 굳어질 것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화합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언어를 흩어버리시죠. 노아의 홍수 사건과 바벨탑 사건으로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죄의 문제, 하나님과의 단절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언하셨습니다. 못 박으셨습니다. 그리고 12장에 가면 무슨 사건이 일어나죠?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너희들의 힘으로 내가 있는 자리까지 올 수 없다. 그러니 내가 너희를 찾아가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주셨던 약속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가 한다. 널 위해 내가 일한다. 내가 너도 복되게 하고 천하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되게 하겠다. 언제 이 복을 주시냐면, 약속을 주시냐면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란을 떠났을 때가 75세 때라고 하는데 75세 때 이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언제 성취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성취되지 않습니다. 그 씨앗을 볼 뿐이죠. 그 씨앗도 너무나 작은 씨앗, 이삭이라는 씨앗을 본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까지 75세에서 100세가 되도록 25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참지 못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긴 하셨지만 이 약속을 이루어주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무슨 수를 내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고, 그 이스마엘을 바로 오늘 종의 아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아들이라고요? 자기 지혜로 방법을 강구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나름의 방법을 강구해서 낳은 자식, 종의 자식, 하갈의 자식 이스마엘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마엘을 시내산, 율법의 상징인 시내산,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과 동일시합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온 유대인 율법주의자들, 그들은 사실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보고 자신의 운명을 확보하려고 한다는 측면에서 아브라함이 아직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것과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식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도 십수년이 지난 후에야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다시 한번 약속을 주시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시며 할례를 행하라. 너는 99세이고 그때는 이제 살아도 89세였겠죠. 너는 99세이고 살아도 아이를 낳을 때가 되면 90세가 되겠지만 네가 낳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것이다. 그래서 그 아들이 태어났을 때에는 너는 그 아들을 네가 만든 아들이 아니라 내가 준, 낳을 수 없는데 낳은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시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이름하라고 하십니다. 이 이야기가 창세기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6장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이야기고, 15장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하겠다라고 약속을 주셨죠. 이 약속과 약속 사이에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 것을 답답해한 아브라함이 나름의 방법으로 낳은 아이가 이스마엘이라는 것입니다. 너의 힘으로, 너의 지혜로 너의 운명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는 내가 복을 준다. 너에게 준 약속은 내가 성취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하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리게 만들고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다 생각할 때 이 이삭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이죠.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너희는 약속의 자녀라. 너희 스스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께 인증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가 죄인이었을 때 복음을 통해서 너희를 불렀고 그렇게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것이 약속의 자녀다. 너희가 너희를 만든 것이 아니라, 너희의 운명을 너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되게 너희의 운명을 결정해 주셨다. 너희는 약속의 자녀다. 종의 자녀가 아니다. 왜 다시 종의 멍에를 메려고 하느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을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냐? 하나님은 긍휼하신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넉넉히 주실 수 있는 아버지시다. 너희는 약속을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녀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되풀이하고 있는 셈입니다. 3장 2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할례를 받아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지켜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스스로를 믿느냐? 스스로의 그 정체성을 확인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사도 바울이 계속 이스라엘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을 논하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잘 모르고 있구나 라고 말하는 대목에서 탕자의 비유가 떠오릅니다. 탕자의 비유는 사실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마다들의 비유죠. 그 죄인들과 세리들과 같이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는 것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못마땅하게 여겼을 때 그 드라크마를 찾은 비유, 잃은 양을 찾은 비유, 그리고 탕자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십니다. 그 비유의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나와 함께 있으니 모든 것이 다 네 것이다. 하지만 이 아들은 나갔다가 돌아왔고 죽었다가 살아나서 내가 기뻐하는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종이 아니다.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왜 너는 부족하다고 자꾸 징징대느냐? 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입을 빌어 스스로 맏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도전하시는 비유죠. 그 당시 의인이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 세리와 죄인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따르면 아버지의 재산을 감히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동안에 유업으로 달라고 요구를 해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타지로 가서 창기와 함께 말아먹어버린 후레자식. 이게 바로 탕자죠. 그런 나쁜 놈.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온 그 아들을 반겨 맞으시고 아들의 지위를 회복해 주시고 그 아들의 돌아옴으로 기뻐 잔치를 베풀고 소를 잡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 이 큰아들 의인이라고 생각했었던 사람들이 기분이 나쁜 거죠. 항변을 합니다. 나는 평생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아버지의 말씀을 거스른 적 없이 순종했는데 나한테 언제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잡아주신 적 있습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먹고 싶으면 먹어라. 즐기고 싶으면 즐겨라. 다 네 것이다. 내가 언제 먹지 말라 그랬냐? 너는 내 아들인데 왜 종 노릇하고 앉아있냐?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재밌는 점은 이 두 아들이 있는데, 첫 아들은 아버지께 순종하며 아버지 눈치를 살피며 아버지에게 어떻게든 잘 보여서 아버지로부터 호의를 받아내려는 아들입니다. 아버지를 안 떠나죠. 그런데 둘째 아들은 나쁜 놈이라 아버지와 상관없이 자기의 인생을 살겠노라고 아버지를 멸시하고 아버지의 유업을 받아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망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망하고 돌아와서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 우리 아버지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신 아버지시구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아버지시구나. 사실 그는 나는 아버지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아버지께 그 말을 꺼내기도 전에 아버지는, 아버지 저를 종으로 여겨주십시오 라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옷을 입혀라, 가락지를 끼워라, 씻겨라, 잔치를 베풀어라,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반대로 첫째 아들은 집을 떠나지 않았지만 언제나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사실상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친구들 불러서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먹지 못했던 잡을 줄 몰랐던 꽉 막힌 아들. 그렇게 자신을 희생하고 죽이고 아버지 마음에 들려고 애쓰면 나중에 아버지께서 보상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뭘 보상해요? 아들인데 왜 아버지가 채점표를 들고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느냐? 예수님이 답답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시다. 아들은 자유가 있습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아버지의 가업을 잘 잇는 것이 아들의 영광이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가 먼저 자기로 살아야 합니다. 자기로 살지 않고 그냥 안전을, 하나님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 테니까 안전하게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는 순종하면서 살 테니까, 기도하면서 살 테니까, 헌금 많이 하면서 살 테니까, 예배 안 빠지면서 살 테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살 테니까, 하나님 우리 가족 지켜주세요. 하나님 내 사업 지켜주세요. 하나님 내 건강 지켜주세요. 이런 정도로 하나님을 축소하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작은 하나님으로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너의 정체성은 종이 아니라 아들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써먹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노동력이 필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왜 부르십니까?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문이 너무나 넓기 때문에, 그 열려있는 공간이 너무나 넓기 때문에 불안해서 문을 딱 닫고 다시 자기의 좁은 공간으로 들어가서 성을 쌓기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독교를 한낱 작은 보상체계로 만드는 것,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의 세계 속에서도 얼마든지 반복되는 이야기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느냐?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을 한낱 너희의 안전을 지켜주고 보장해주고 그래서 보상을 받는 그런 작은 하나님으로 알고 있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은 바보 같은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혼이 좀 나야 되겠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오늘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기계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대하여 성의를 다하여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을 출발해야죠.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무한한 사랑이 나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내가 피라미드를 쌓아서 꼭지점으로 올라가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미 나를 꼭지점 삼아서 부르고 계시다는, 내가 하나님의 목적이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이 놀라운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고 계십니다. 그러면 안전, 불안 그런 것들은 2차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확보하셨습니다. 그러니 안전하게 살려고, 하나님 마음에 들게 살려고 이것저것 하느라 애쓰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어찌 될지 모르는 그 불안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분별하고 고민하는 그런 넓은 자리로, 그런 자유를 한번 사용할 수 있는 자리로 나와라. 하나님께서 바울의 입을 통해서 우리를 권면하시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 은혜의 말씀, 은혜의 복음을 합당하게 우리의 삶에서 구현해내는 매일매일의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얼마나 크게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은 하지만 세상의 위협에 직면할 때마다 다시 우리의 마음이 쪼그라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시는 존재 정도로 생각할 때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알물 우리의 삶에서 한번 살아볼 수 있는 그런 영광된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